这样子，那个我准备了一份一部那个14分钟的纪录片哈，那14分钟看完之后，让大家对济州四山事件有一个基本的了解啊。那之后我再去开始来讲这个我准备的2个 PowerPoint。
나는 이 순간의 제주를 사랑한다. 내가 살고 있는 제주섬의 사람들과 문화, 한라산을 보듬은 제주의 풍광들을 사랑한다. 여행객의 발길이 머무는 이 싱그러운 섬 제주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광 뒤에 감춰진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믿기지 않지만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폭포, 세계 자연유산 일출봉 등 관광지로 유명한 곳곳이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던 학살터라 한다. 나의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희생되었다. 아버지는 날마다 제주공항 4.3 유해 발굴 현장에서 할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나는 지난 역사를 왜 다시 들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교과서 속에만 있는 제주 4.3 사건이 나와는 무관한 역사로만 알았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한국을 통치하던 미 군정은 강력한 진압 작전을 펼쳤고 4.3 사건이 완전히 종식되는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 동안 3만여 명에 이르는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군경토벌대에 의한 이른바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가 불탔고 무고한 사람들이 제주 전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희생되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했다. 제주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공권력에 의한 전무후무한 희생을 몰고 온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정부에서 발간한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1947년 3월 1일에 발생했던 3.1절 발포 사건이 4.3으로 가는 도화선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날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가 행진에서 경찰의 5인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됐다. 이에 도민들은 총파업으로 저항했고 이를 불순분자들의 소행으로 판단한 미 군정은 경찰과 서북청년회를 파견하여 대량 검거와 테러를 일삼으며 민심은 더욱 악화되었다. 당시 한반도는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통한 분단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 결국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반된 민심과 50 총선거 반대 투쟁을 접목시켜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김구 역시 남한만의 50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제창하였다. 1948년에 치른 50 단독 총선거에서 도민들의 투표 거부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가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그러자 미 군정은 이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저해하는 불순 세력의 음모로 판단하게 된다. 결국 제주도에 대한 강경 토벌 작전이 실시되어 도민들이 집단 희생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대적인 강경 토벌 작전이 제주 전역을 휩쓸게 된다. 10월 11일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해안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이 발표되었다. 이때부터 군경토벌대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하기 시작했다. 11월 17일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진압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중산간지대뿐만 아니라 해안마을에 속에 내려간 주민들까지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폭도라 지목당하는 것만으로도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총으로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생내장에 죽이고 살인은 그처럼 손쉬웠고 생명의 무게는 휴지처럼 가벼웠다. 지옥은 하늘이 아닌 인간이 사는 지상세계에 있었다. 수많은 주검들은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동족 간의 학살은 이민족보다 더 잔인했다. 그러나 학살은 군경토벌대만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무장대들은 해안마을을 습격하여 경찰 가족과 우익 인사를 살해했다. 그 와중에 무고한 주민들도 상당수 희생되었다. 복수와 증오심. 복수는 복수를 낳았고 증오는 격한 충돌로 이어져 민간인들의 희생은 극에 달했다. 정부에서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인명피해를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해자별로 비율은 토벌대 78.1%, 무장대 12.6%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와 61세 이상 노인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도 21.3%에 이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그들이 다 죄인이었을까? 왜 죽였을까?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었을까? 상대방을 악인이라 규정하면서 우리 스스로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더할 수 없이 참혹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4.3 사건 이후 희생자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을 제약받았다. 당시에 희생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유족들에게까지 엄청난 상처가 대물림되었던 것이다. 1978년 강요받던 침묵을 깨고 4.3을 소재로 쓴 한 편의 소설이 나오며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논의에 물꼬가 트인다. 이후 1987년 민주화운동과 함께 본격적인 진상규명운동이 시작된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4.3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구성돼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었고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공식 확정되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31일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국가를 대표해 사과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과거사 관련 사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거듭남을 만방에 선언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2014년 1월 17일 안정행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 예고를 시행했다. 매년 4월 3일 제주 사람들만의 행사로 치러졌던 위령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정식 지정된 것이다. 2015년 10월 31일에는 동강마을 4.3길 개통식이 있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중산간마을 초대 피해 지역이었던 서귀포시 안덕면 동강마을의 평화를 염원하는 4.3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4.3길을 통해 국민화합과 4.3의 미래 가치를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강명비에 새겨진 이름마다 말 못할 사연이 숨어 있는 곳. 제주시 봉계동 제주 4.3 평화공원이다. 이곳은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역사적 기록을 되새기고자 조성되었다. 매년 4월이면 희생자들의 위패를 모신 위령재단과 추모광장을 중심으로 4.3 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된다. 추모광장 뒤에는 행방불명되어 시신을 찾을 수 없는 3,800여 개의 표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 전시실 입구인 역사의 터널을 지나면 제 이름을 갖지 못한 제주 4.3을 상징하는 백비가 놓여 있다. 1관에서 6관은 1945년 해방을 시작으로 배경과 원인, 무장봉기 발발,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진상규명 과정을 전시와 아트워크 등으로 보여준다. 특히 다랑시 특별전시관은 발견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재현하여 사실감을 더해준다. 제주 4.3 희생자 발굴유해 봉안관에는 발굴된 유해를 봉안함은 물론 유해 발굴 현장을 복원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자 함은 어리석은 인간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평화와 인권의 성지에서 숨막히던 그날을 기억하며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제주 4.3 사건은 수많은 죽음과 아픔을 남기고 끝났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는 매년 치러지지만 진정 유족들의 마음은 치유된 것일까? 세계적인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서 일어난 4.3 사건은 끝났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대립하고 있다. 4.3의 아픈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진정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더욱 단단한 장벽이 세워진 건 아닐까? 난 과거를 4.3 사건을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와는 무관한 역사인 줄 알았다. 그렇지만 이젠 알겠다. 4.3은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 속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我的主题就是韩国历史教科书对济州四三大屠杀的叙述，那兼谈。 四三的转型正义，这个在第二个 PowerPoint 第二部分，好，那我现在开始讲哈，2015、2016台湾在反课纲微调的时候，南韩也发动全面的反国编版的历史教科书的社会运动，那本来是民主化以后，都从国编版改为审定版，韩国称为检定版，那但是朴槿惠。 在2015年啊，就下定决心要把检定版啊，它里面有太多错误的叙述，要把它收回国编，那就引起了那个历史老师的反弹啊。那两国的诉求哈、不一样，我们的课纲微调啊，跟他们的要收回国编哈、诉求不一样啊，不过都是政治黑手介入。而且都不是历史专业的学者在主导啊，这是一样的。那2016年啊，很有趣，那一年是闰二月嘛哈、那四年一次，那我刚好那一年那个我的延世大学的同学，左边那个朱正武教授来台湾，参加228的活动，那我就把两国这个头号战将哈、把他们放在。邀请来在哲学星期五对谈哈、就是反黑箱课纲，反黑箱教科书哈、台韩的比较。那周婉瑶教授哈、他对课纲的批判哈、黑箱课纲，然后也在第一线对高中生反课纲运动的启发，他贡献蛮大。那韩国祥明大学教授朱正武教授，他以这个史学家的良知啊，对朴槿惠以这个黑手啊，历史教科书收回国编哈、大家踏伐，他巡回全国各地哈 去宣导哈、对高中的历史老师啊，对历史课本的执笔者啊，对大学历史教授啊，去巡回宣导。那他曾经在台湾我帮他安排了几次演讲哈、他说台湾人如果连自己的历史都不知道的话，你怎么能够期待外国人会知道台湾的历史呢？这句话蛮值得我们深思哈。好，那朴槿惠为什么收编国编版哈，把历史课本收归国编？因为在韩国主流社会中啊，跟日本殖民统治时代跟日本殖民者合作，那解放之后又加入李承晚的这个独裁政府哈，那他们掌握了南韩政经发展的这个主导权，但是在历史的正统性充满了自卑感啊。为什么呢？我先讲一下，李承晚是美国所扶持的一个，虽然他是第一个留美的韩国人博士哈，他是普林斯顿大学的博士。他在普林斯顿大学念书的时候，刚好是那个威尔森是普林斯顿大学的校长，那后来威尔森当了美国总统，就是他提出那个民族自觉的主张啊，在第四世界大战之后，那他很喜欢李承晚这个人啊，他就把他介绍给麦帅，那让他回国，1945年回国，那48年当上韩国第一任的总统。那美国万万没有想到，这个在美国受教育，英文非常好，然后也信基督教，也了解美国的民主政治，但这个人其实是个封建的一个皇帝啊。那为什么呢？李承晚哈、他是1945年回国的时候已经是70岁的老人了啊。那他中间有41年不在韩国国内，所以他跟那个日本殖民时代日本人怎么样压榨韩国人，基本上他是没有感觉啊，李承晚总统。而且另外一个原因是他没有人脉，在国内没有人脉基础，那他没有人可以用，所以只能留用那个日本殖民时代跟日本人一起工作的以我们的讲法就是汉奸嘛啊，那他们叫韩奸啊。那这样的情况下，那一些人跟日本合作过而得到利益的人，那么在战后又继续在李承晚的政府里面啊，又得到了这个政经的这个地位哈、所以朴槿惠因为那个他认为说检定版的课本啊，就没有去仔细的把战后的一些状况啊据实的陈述，那所以他就这个想要把历史课本收回国编。那收回国编 就主要是要把那个，因为韩国现在很强烈的两个主流的民意啊，一个是反日，啊，第二个是反独裁啊。那收回来之后呢，就想把他的爸爸朴正熙的独裁把它美化，把他爸爸是第一号、头号亲日的这个的战犯哈、啊，也想把它美化啊。这是第一个，第二个呢？2017年是朴正熙100岁的名旦，那朴槿惠希望说这本国宾历史课本啊，能够在2017年3月开学的时候全国能够使用。那他爸爸是11月100岁的诞辰嘛，那而且也是朴槿惠任内最后一年啊。但是很巧，就是因为他后来不是发生那个闺蜜干政嘛。那他2016年的年底就开始被每个礼拜六的那个全国各地的烛光革命啊，就被这样的抗争啊，后来到2017年3月31号，他就被逮捕了啊，收押。所以这个课本啊，虽然还后来还是继续在做，不过后来那个啊。还是继续在写，本来就应该在2016年10月就要截稿，但是从来不公开，到底是谁写的啊？执笔的标准是什么都没有啊？所以他们有一个节目叫《蒙面歌手》啊，他们就把这群这个执笔的叫做蒙面执笔人啊，那全国教师工会还有全国教师总会，这是比较保守的，都表达。反对啊，国编版教科书啊，那么全国几乎所有大学的历史系、历史教育系的教授500多人发表声明反对，然后要求立即废止啊。那国会也很关心这个事情啊。好，那么这些历史系还有历史教育系的教授哈，他们就提出要求这个教育部必须要公开这个编撰的标准执笔的标准那么后来民意调查显示62%的韩国人反对国宾版，赞成的只有23%。那国宾教科书的史观就是我那一次帮。周婉瑶老师跟那个朱振武教授，他们两个主持，这个反黑箱课纲反黑箱教科书的时候，发现两国的宗旨目标不一样，为什么呢？韩国是必须回归宪法，那台湾的课纲微调回归的是马英九的大中国史观啊。那如果回归中华民国宪法，那还得了？所以韩国就是说，必须从1919年大韩民国临时政府在上海成立，到大韩民国1948年大韩民国政府建立，历史必须从这样开始叙述。但是那些因为在日治时代替日本殖民政府做过事的那些人他们不敢面对自己在日治时代日本殖民时期的。自己从中得利所以他们把那个他们的国宾版的史观要从1948年建立大韩民国政府开始但是大韩民国宪法里面的前文他要讲说，大韩民国政府是依据1919年在上海成立的大韩民国临时政府的精神而延续下来的所以宪法里面就已经。有前文就这样规定了所以他们要回归宪法，跟台湾的情况不一样。那国宾版的课本呢，对朴正熙的叙述他独裁、反日、亲日这些，那么提到他23次，那对他只做肯定的面，肯定面的叙述，那。负面的叙述不是简化就是删除，所以韩国人笑他说这个是朴槿惠为孝顺他爸爸 而编的这个孝心课本，那对济州四三事件，我们刚刚看的那个影片。还有光州518民主化运动、光州事件都被淡化，还有歪曲的叙述那 各级学校的学生都上街示威反对国编化。那2016年在民意的压力之下，11月那么朴槿惠政府只好公开这个教科书的这个观摩版，还有自闭者的名单。以汇集民意的理由在网站上展示一个月，然后马上一展示，马上就遭到攻击太偏颇，而且谬误太多这些蒙面自闭者公布之后，近现代史的自闭者，尤其是现代史呈现了偏颇而且没有一个是学历史的，没有一个是历史学者。而有保守倾向的这个社会科学学者来执笔，这个跟我们的那个课纲微调有点像像一些那个王小波张亚中这些都不是学历史他们参与课纲微调。好，那么到了2016年的10月底，那崔顺实闺蜜干政那么引爆了这个烛光示威每个礼拜六晚上在光化门，然后抗争最大的民主最大的在野党，那时候文在寅的政党也要组成委员，也组成了委员会来阻止这个国编版的历史课本教师工会还有各级学校都反对。那这一本国编版被认为是朴正熙教科书美化亲日与独裁的教科书所以那他们给了很高的稿费你们看了你会吓死那个执笔的人最高可以拿到3000万韩币，那时候是合85万元，就是每一页你可以拿到合台币7万块的稿费这个是个。重赏之下必有勇夫这样的情况下来改编，来写国语版。好，那这个朱振武教授跟现在的首尔市的教育监曹喜炎那个字念炎日工炎热的炎，那个一发音是一样，他们俩在也参与了那个街头的示威。好，那我们现在来看看，进入正题韩国国民版跟检定版历史课本如何来叙述济州四三事件那济州四三事件是从1947年3月1号开始算，那个是晚228只有一天所以我把那个济州四三的那个理事长请来台湾，他们说你们228比我们早一天诞生你们是哥哥我们是弟弟他就是三一节开火事件，是导火线。隔年19484月3号。济州岛人才揭竿起义，所以这个前后是7年7个月，这个济州四三事件是7年7个月。那这个是国编版的历史课本，大家看一下它这个对济州四三的叙述只有这样子，只有这一小块，这小块。好，那这个济州四三事件这个我就不再重复了三一节开火事件，那1948年4月3号反对510的南韩的单独选举的武装起义好像是不相干的国编版的课本是这样讲。好，那之所以不公开不追究四三的真相的原因是说，南北韩在对峙的情况下。就用简单用这样来叙述，那学生根本不懂为什么不谈但是国家公权力屠杀人民这样子的罪行政府刻意的隐瞒 然后一直到1987，刚刚我们看到影片里面，民主化开始了之后，济州四三才开始要求追究真相，要求平反那些无辜的受害者。好，那么在国宾版的出现之前，已经有8种的审定版，都有对济州四三事件相关的叙述啊，还有照片啊、慰灵卡各种，但是国宾版教科书完全没有，就我们刚看到那个，只有那么一小块的叙述啊。好，那么当时朱振武教授在巡回各地哈，那么他如果不废止国编，不修订课纲，那他们就拒绝替审定版啊，他们就检定版的历史教科书执笔啊，就不替他们写啊。那后来因为朴槿惠被收押起诉嘛哈，那5月9号，韩国总统改选，那文在寅当选的隔天。他就由青瓦台的公报首席秘书官宣布废除国编版的这个历史教科书，啊，结束了朴槿惠的这个校训课本的闹剧。那我们那个课纲微调是在后来是在立法院啊，立法院通过啊。好，那我们先看看审定版的济州事件哈，这个几乎是一整页啊，上面的这个加上下面。啊，他们是，这个算是还是比较少的啊。然后呢，这个也说刚刚都讲过了哈，这一部分我就略过哈，你们可以自己去读啊。我今天的东西都可以给你们哈，包括刚刚那个影片，14分钟的影片，那个是济州四三提供给我们的啊，所以那个没有版权的问题。那我自己做的 PowerPoint 那更没有版权的问题，你们要用的话，尽管拿去用啊。那审定版的思维哈的开阔哈，为了抚慰济州四三政府的努力，做了些什么呢？它是50年当中啊，是被晋升的。那随着民主化的进展，到2000年，朝野达成协议啊，公布济州四三事件的特别法。我曾经带了2次的，那个高中人权老师跟学生团到济州去。那我们到济州北村里的纪念馆，他那个馆长跟我们解说，我们才恍然大悟哈。为什么？因为韩国有个国家保安法，国家保安法是一个恶法啊。那里面对那个赞扬共产主义啊，荣共力敌这样的。都可以起诉，那因为有那个这样子的国家保安法的关系，所以一直到特别法定出来之前，济州岛人根本不敢谈，因为他一谈就会谈到南朝鲜劳动党，谈到共产主义的支持者啊，那马上就触法了啊，所以他们不敢谈。到特别法定出来之后，才开始公开的。追究真相啊，讨论啊，好，那么又有后来由国务总理哈担任委员长组成的济州四三真相救民哈，还有恢复牺牲者名誉的委员会，那在2003年出版了，我们刚刚影片里面也看到了哈，那后来卢武铉在那一年的10月31号啊，到济州岛去跟济州岛的牺牲者还有受害人的家属道歉啊。好，那2008年啊，那个济州四三和平公园正式成立啊，那一年刚好是60周年，那我也去参加了，我代表了外宾啊，在上面用韩文致辞啊。好，那我们现在看看2000年民主化，就是文在寅政府上任以后，他们新的韩国历史课本啊怎么样？各种审定版的版本哈，来看看东亚出版社。那他对济州四三，叙述的还蛮多的哈。这一整页，这一页也是，啊，因为都是韩文的，所以我就不多解释了哈。这一页也是，好，所以东亚出版社3页哈，这样子的对济州四三的叙述。再来金星，啊，金星出版社。 它有一整页啊，一整页，这个是南北和谈啊，想要成立组成一个统一的国家啊，济州四十三的现场，未来出版社啊，这个这一整页啊，上下都是。济州有一种花，昨天济州下大雪哈，这叫东柏花，冬天的冬哈，柏树的柏，东柏花。那东柏花是一种，冬天开的花哈，那它可以一直生命力很强，一直开到4月、5月哈。那它这个花很特别，它凋零的时候，并不是从花瓣开始凋零，而是从脖子哈，从那个花枝那边直接断落，那花还是火红的，那掉到白色的雪地里面，那个感觉就像济州四十三大屠杀，人头落地哈，啊，鲜血鲜红的血在白色的雪地里，所以，东柏花就是济州四十三的一个象征的花朵啊。好，这非常出版社啊，也是一整页啊。这个西马斯我不晓得，中文是怎么翻的，韩文，也看不出来。它是一个我查字典查了半天，不知道这个它可能是只用发音哈。济州四十三的报道的叙述啊，这第二页，还有个资学社出版社啊，它就是一页啊，天桥教育出版社。如果各位老师，你们学校的学生有人，可以读韩文的话，我可以把这几页，给你们啊。这个 PowerPoint 你们可以自己拿去用那请懂韩文的人帮你们翻译这个 Hanam Edu 就是 education 那个 edu 那 Hanam 太阳上升啊，太阳日出教育出版社。我要翻的话，这个是他用一页的篇幅。那济州四十三有一部电影叫《鸡舍》，马铃薯这部电影也还不错。我也在那个，我把这部电影，这是黑白片。如果你了解了济州四十三之间之后，才去看这部片子，会比较容易了解，因为他拍的有点意识流那艺术价值蛮高的，但是。如果你不了解四三的话，你又看不懂，好，那么历史教育的中立性那个朱振武他们提出来就是说，应该是组成一个没有跟政治不相关的历史教育委员会，那负责历史教育的问题，包括历史课纲、纸笔的标准，还有审定、共同讨论多元的历史观点，也要能够互相同意的社会约定。尽速达成，实施超越国编与审定的自由发行制这样的课本。好，最后我一个几点的呼吁我们台湾的高中、高三上学期，各位老师应该知道，选修的历史课本对韩国济州四十三翰林出版社有3页。第二页、第三页，然后龙腾有1页，不过龙腾这一页是光州518，光州事件的有1页，南一出版社有1页这个南一出版社这边包含了四三不过里面有一些错误的陈述例如说，他引用的有点奇怪，例如说。第二段，他说1948年，济州岛因抗议南北韩，这个是不对，应该从1947开始讲3月1号开火事件，然后第二个错误的地方就是说，济州四十三事件持续6年才结束，不对是7年7个月，然后造成6万人死亡，这个数字哪里来？也有问题。他是根据一个学者叫李宜立我也认识他 那四川虽然只有四行，却出现了三个地方的错误啊，这个南一书局啊，希望有人认识南一书局的话，可以跟他们讲，要修改，这是不对的叙述啊。好，有我要再讲一点，就是说，课纲里面哈，对我觉得现台湾现在是里面有三大事件，三个事件没有写啊，只有南一版在年表里面一页。 在1971年，解到陈文成事件啊，但是没有内容啊。但是呢，1970，四二四四蒋案，这个对后来蒋经国整顿那个请示单位，解散王生将军的刘少康办公室啊，发挥很大的作用。1970，再过来是1980年的林宅血案。 也是没有提啊，还有再过来1984江南命案啊，江南命案啊，不是刚1970是开始四二三四二四次蒋案开始启用垂台清啊，启用本省级的精英啊，才有后来谢东敏、李登辉、林洋港啊这些垂台清，那1981的陈文成啊，只有这样一句1984江南命案完全没提。 好，这个是我准备拿着这个去跟那个韩国历史教科书啊，去跟他们抗议啊。韩国的历史教科书一个字都没有提到台湾的228。那我现在讲济州四三啊，好，暗喻70年啊，70周年才敢说出口的悲情。所以济州四三事件的导因是1947年3月1号三一节开火事件，当场死了6个人。 啊，那济州岛人忍耐了一年，隔年的4月3号才揭竿起义啊。那是70周年的时候，我跟范坚伟范旭律，当时他是高雄市教育局局长啊，我们一起去参加了70周年啊。那济州四三有一本很有名的著作叫做《顺义三寸》，跟大家解释一下，三寸在韩文的意思就是。 高自己一辈的长辈哈，就是叔叔伯伯、阿姨、舅舅啊，这些是三寸啊。那顺义是个女人的名字，就是所以这一部这样的话翻译成可以翻译成顺义阿姆啊，顺义婶啊，或者顺义伯母啊。那这个作者叫玄基荣，他这本书1978年出版了以后，马上被列为禁书哈。 后来流落到日本去，日本就把它翻成日文，那到1987年才准它公开民主化以后才能够公开上市哈。那他就是朗诵他的新版的《顺义三寸》啊，这个是228基金会出的，但是由台北市，台北有两个228纪念馆，台北馆应该还有。 还可以找得到，哦，这是我拍的哈，这边的济州市，我在三星穴遇到玄基荣，那邀请他第二年，2019年来台湾啊，这个我们刚刚都看过了，就是2018年啊，第一团的人权老师在济州和平纪念馆，好像这边有好几位老师也在哈，哦，这个很有。 我们刚看到影片里面是3800多座的这个有名无遗骸的空冢啊，那他们叫卫灵碑啊。那我后来查到，到现在已经到了4007座，因为不断的有人被发现啊，那但是找不到遗骸。这是在那个刚刚这个躺在地上的一首。 一首诗哈，我把它翻成中文啊。这边稍微跟大家解释，为什么会谈到酒精工厂哈？酒精工厂后来日本人撤退之后，酒精工厂就变成拿来关押那个济州岛人犯的一个集中营。因为日本到战后末期哈，战争末期已经缺少这个燃料哈，飞机没有油啊，所以又改用酒精。 当那个飞机的燃料啊，所以在济州岛盖这个酒精工厂。那酒精工厂因为在海边，所以就 当集中营之后，就把人处死，然后就掉到海里啊。这个是一永不回头门啊，这纪念馆里面的，他们已经找到14,500多的有名有姓的这个罹难者啊。嗯，就是在一条那个通道上，这是他们我去拍的哈，一个洞窟。济州岛人后来是躲在洞窟里面哈，那出去偷那个田里的马铃薯，那烤来吃。所以济州岛的代表性的食物就是马铃薯，烤马铃薯。他们在各地设了43路，这是在我刚刚讲那个北村里啊，中间这个馆长帮我们做的简报，北村里纪念馆。那北村里纪念馆的外面呢？这是纪念馆里面的慰灵碑，到处都有有牺牲人的地方是北村里的，他们把500-600人的名单全部公布出来。在那个北村里的纪念馆的外面，这个是那个儿童。等一下，儿童的坟墓因为有些2、3岁的小孩不知道是谁家的没有名。我们刚看到是11.9%是60几岁以上跟10岁以下的小孩。那在那个北村里纪念馆外面就有很多这个小孩的墓不谁家的不知道，也没有名字那他们就这样把它埋起来，在那个外面有20几个这样子的墓。那在那个北村里纪念馆的外面有一个顺义三寸碑林碑把全基隆作家他写的诗做成碑林，那一个一个躺在地上就是象征那个死掉的人这是洞窟这是我自己拍一个50公尺，据说是个火山岛熔岩洞窟很多，所以50公尺长的洞窟里面可以躲进150个人。那有一个小孩，但是不知道是谁家的那他就说我们都可以当你的祖先白祖一孙济州岛很重要的战略位置它在关东，日本关东到中国上海它刚好在中间的位置，所以日本但是以前那个临战那个小飞机都要在济州岛停留加油，就是济州岛日本人在济州岛盖了六个机场。那以前的机场不需要水泥跑道，那只要草坪平地就可以起降那这样的飞机停机棚现在还是都还留着。好，我们先看济州四上的转型正义南海有4大人权转蹂躏事件都跟美国有关。济州四上事件，国民宝岛联盟，就是你参加共产党，你来自我申告的话。你可以得到保护跟导正，老经理良民屠杀，这个就是美国人直接对韩国人的屠杀那这个来光州抗争，济州四山事件就是这个刚刚已经都讲过了是指定为国家纪念日但是不放假只是纪念日而已。我们刚看过了，我跟上上任的理事长李文教，那美国有个很有名的韩国史的学者，芝加哥大学的。Bruce Cummings，他主张应该追究美国政府的责任。台湾留学芝加哥大学的学者很多都是他的学生包括吴瑞仁，中研院台史所吴瑞仁教授，吴乃德教授，台大政治系的黄昌龄都是 Bruce Cummings 的学生，很有名的韩国学者。济州四山70周年，2018，他们。就要求美国为大屠杀负责，政治道歉跟赔偿。那我认为台湾的228可以跟济州合作用跨国结盟的方式向国际人权机构提出控诉，要求当事国负起责任。因为如果没有东京 GHQ 麦帅总部的默许或指令的话，台湾跟济州不应该发生这么大规模的屠杀。老蒋要从南京派兵来台湾之前，应该通报了麦帅， 而且当时中国战区的美军司令是空缺的啊，没有人，所以他应该是直接跟麦帅报告。所以他们2019年到联合国总部去开会啊，开研讨会，让中间那个是 Bruce Cummings， 右边那个是神父啊，那济州四山和平基金会的代表啊，追究美国政府跟韩国人的责任，李承晚必须负责。然后各国驻联合国代表听了瞠目结舌，大家都不知道济州发生过这样的事情。好，那么去年的一月，他们又修订了济州四山特别法啊，重开真相调查还有遗骸挖掘的工作。啊，去年的12月，他们又到华府的 Wilson Center 哈、啊，举行研讨会，要求美国为大屠杀负责。哎，他们是非常积极的在做这个事情啊。他们锲而不舍的啊，透过追究真相，要求美国负起屠杀的责任啊。他们的精神跟毅力让人佩服。那转型正义的基本要件啊，真相、正义、记忆啊。那个有人提到加了一个和解啊，但是你有了正义之后，和解就不难哈、啊，所以先有真相才能够调查啊。你要正义就透过司法起诉，你要记忆要在教科书里面怎么叙述，怎么用纪念馆、博物馆的方式来让后代的人啊的能够记忆。好，我就讲到这边。